BOA 세계뉴스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도심에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에서 두 건의 폭발로 적어도 2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다고 이라크 경찰이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50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내무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한 건은 자살 폭탄 공격이고 다른 한 건은 도로에 매설된 폭탄이 먼저 터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은 평소 이 같은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군이 ISIL의 본거지인 북부 모술 탈환 작전을 시작한 10월 이후 바그다드는 삼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9일 보고한 제재에 보복하지 않기로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치켜 세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보 결정은 훌륭한 조치라며 푸틴 대통령이 현명하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지난 11월 미국 선거에 개입에 대한 대응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공관시설 두 곳을 폐쇄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보복할 권리가 있지만 무책임한 부엌 외교에 의존하지 않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근거해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푸틴 대통령의 그 같은 성명을 봤다며 덧붙일 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30일 휴전이 발효된 시리아에서 저격수 총격으로 적어도 한 명이 사망했다고 인권운동가들이 말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동부 구타 지역에서 저격수 총격으로 한 명이 사망했고 다라시 외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믿을 만한 소식통들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반 마을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 대부분이 조용했지만 하마와 이드리브, 와디 바라다 지역에서 폭격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들이 30일 하마 지방의 반군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16차례 공습을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휴전 합의가 성사돼 30일 0시를 기해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시리아 휴전 협정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과도 정부를 시작으로 평화를 위한 로드맵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시리아 전역에 인도적 지원 제공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또 결의안은 1월 말로 예정된 시리아 정부와 야권의 만남이 유엔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주도 정치 과정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시리아 전면 휴전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30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0시부터 발의한 시리아 휴전을 중재한 러시아와 터키는 전날 시리아 휴전 합의와 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안보리 회원국들에 회람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라질 경찰은 지난 26일 실종된 브라질 주재 그리스 대사가 브라질인 부인과 그의 연인인 경찰관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리우데자네이로 교외에서 불에 탄 임대 자동차 안에서 키아리코스 아미리디스 그리스 대사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리디스 대사 부부는 그곳에서 휴가 중이었고 오는 1월 9일 브라질리아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리스 대사 부인은 지난 28일 남편이 26일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30일 부부가 머물던 집의 소파에서 아메리디스 대사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질 경찰관 세르지오 모레이라는 지난 26일 아메리디스 대사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시신을 차에 싣고 이동해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코끼리 상하시장인 중국이 2018년부터 상하거래와 가공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무원은 30일 성명을 통해 코끼리를 보호하고 불법 거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7년 말까지 상업용 목적의 상하 가공과 거래를 점진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예, 마음이 답답하고 누군가로부터 좀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친구나 가족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요, 미국에 사는 어떤 어른들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11살짜리 소년을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치로 오티스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미 동북부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매주 일요일 2시간가량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한 5분 동안의 상담을 해주는 대가로 한 2달러를 받고 있는데요. 어린 소년이 어른들을 상담한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이유 때문에 슬픔이나 분노를 느껴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거나 그들의 가족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도 있지요. 네, 이 소년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 소년이 상담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는데 눈빛이나 자세나 상당히 진지합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학교 급식에 어려운 친구도 돕는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의 참 기특한 생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소년의 이야기, 연말 연시 추운 날 또 한번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첫 곡 들어보시죠. 건전한 노랫말로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데요.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I won't give up 들어보시죠.
When I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watching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Well,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be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스타워즈 로그 원. 공상과학 영화 로그 원은 스타워즈 연쇄물의 파생 작품인데요. 전 세계 52개 나라에서 개봉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봉 11일 만에 흥행 수입 3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미국 언론에 따르면 스타워즈 로그원은 성탄 연휴 나흘간 9,600만 달러를 추가해서 누적 흥행 수입 3억 1,800만 달러로 2주 연속 북미 1위를 고수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1977년 첫 선을 보인 이래 2014년까지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이전 작품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지만 이번 이야기는 기존 관객들은 물론 스타워즈를 처음 만나는 관객들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첫 번째 스타워즈라고 하겠습니다. 주인공 진의 탄생부터 불가능한 사명에 도전하는 팀 로그원의 반란까지 기존 시리즈와 전혀 다른 한 편의 스토리로 완결되는 작품이란 점에서 관객들의 흥미를 돋구고 있습니다. 지상 전투 액션으로 보다 넓은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액션 블록버스터 대형 활동 영화로의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에 스타워즈 시리즈의 원작자인 조지 루카스가 개봉 전 영화를 시사한 후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스타워즈 전편에 걸쳐 나온 주인공 레아 공주역을 맡았던 여배우 캐리 피셔가 60세를 일기로 지난주 사망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스타워즈가 개봉되는 시점에 사망해 스타워즈와 뗄 수 없는 인연을 살다 갔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캐리 피셔의 어머니인 여배우 레이놀즈도 다음 날 그만 84세를 일기로 딸의 뒤를 따랐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발생한다고 하는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을 모르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몇 주면 임기가 끝나는데요. 미국인들이 모두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8년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최근 들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존경심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이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갤럽이 지난 7일부터 11일 성인 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22%의 지지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존경한다고 답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소속 정당 지지자들의 존경을 오바마 대통령이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갤럽이 지난 70여 년간 이 조사를 시행한 이래 현직 대통령이 모두 58차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27일자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극비리에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내년까지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는 한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8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일축한 태영호 전 북한 고위 외교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서 제재를 통해 북한의 계산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정권을 계속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과 동시에 북한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29일자 보도입니다. 지난 5년간 김정은 정권의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미화 약 3억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340여 명을 공개 처형하거나 숙청했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미사일 기지로 추정되는 시설이 포착됐습니다. 이란에 설치된 것과 같은 크기의 미사일 발사용 격납 시설이 관측됐고 조립과 관측 용도로 보이는 건물과 폭이 넓은 도로 등이 확인됐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죠. 기자수첩 열어보겠습니다. VOA가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북한 평안북도에서 미사일 기지로 추정되는 시설이 포착됐다는 내용 앞서 간추린 머릿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 금창리 인근에서 미사일 기지로 추정되는 시설이 포착됐다라는 건데요.
네.
자 일단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네. 북한의 미사일 기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수단리 네.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네. 그 외 규모가 작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기지가 뭐 이곳저곳에 많이 있다는 사실은 좀 알려졌는데요.
네.
이번에는 구체적인 위치가 드러난 미사일 기지가 한 곳 발견이 돼서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네. 금창리 인근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역이 이전에도 혹시 미사일 기지로 의혹을 받던 곳인가요?
네. 우선은 그 북한을 다루는 기자들한테는 이 금창리라는 지역이 조금은 그 익숙한 곳입니다.
네.
그 이유는 1999년도에 이곳에서 그 핵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이 일어서 그 북한 측이 미국 측 방문단을 허용했던 곳이고요. 그때 미국 방문단이 금창리의 산악지대에 있는 한 터널을 확인을 해서 그쪽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곳입니다.
네.
그때가 1999년도인데요. 그 이후에 이곳에서 뭐 미사일 시설이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우선 취재한 바로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금창리 인근의 미사일 기지가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근데 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뭐 기사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이 올해 10월이죠.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때
네.
실패한 발사긴 한데요.
네.
이때 한국 그 군 당국은 그 구성시 인근의 방현 비행장 인근이라는 곳을 그 발사 장소로 지목을 했는데요.
네.
방현 비행장에서 북쪽으로 21km 정도 떨어진 곳이 지금 이번에 발견된 그 금창리 시설입니다.
네. 사실 기사에도 사진이 여러 개 실렸는데요.
네.
이 기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용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우선은 사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일로는 미사일 발사용 격납시설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하에서 미사일을 보관하고 그리고 지하에서 곧바로 발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북한이 아직 그 고체 연료를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고체 연료라는 것은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체 연료 기술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는
네.
미사일을 어디선가 숨기고 그 숨긴 상태에서 액체 연료를 주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을 조립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요.
네.
그거를 그 영어로는 체크아웃 빌딩이라고 부르고
네.
저희 여기서는 우리 그 한국말로는 그 조립용 건물 정도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네.
그 조립용 건물이 그 사일로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그 만들어져 있었고요.
네.
근데 그 조립형 건물이라고 하면 뭐 작은 건물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번에 발견된 건물은 두 동인데 하나는 31m, 하나는 27m입니다.
네.
꽤 큰 크기죠.
네. 경납고 뭐 규모는 볼 수가 있나요?
경납고는 우선 그 덮개가 발견이 됐는데요.
네.
덮개 크기가 7.4m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기사를 소개할 때 인터넷에는 사진을 함께 실었는데요.
네.
사실 위성 사진이기 때문에 위성 사진으로 보면 실제 크기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7.4m라는 그 크기도
덮개가
예, 덮개가 확 와닿진 않을 수 있지만
네.
하필이면 그 덮개 옆에 작은 그 유조차와 같은 트럭, 그러니까 기름을 실은 걸로 보이는 트럭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네.
그 덮개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크기로 사진이 찍혀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됐어요.
네.
그 말은 그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흥미롭게도 그 사일로를 덮은 덮개가 7.4m라는 건데 왜 7.4m를 지금 강조를 해드리냐면
네.
그 이란에서 그 이용하고 있는 그 덮개가 7.4m라는 사실이 또 또 다른 위성 사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모양하고 그 크기가 이란과 같기 때문에 사실 그 이번 기사에서는 이란과 약간 저 그 미사일 그 기술에 대한 그 서로 협조가 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도 조금은 담았습니다.
네. 또 하나 관측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 이번에 그 조립 시설 그 건물 두 개 사이에 작은 건물로 그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 약간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일로 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좀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조립용 건물과 관측용 건물 그리고 사일로 이렇게 우선 발견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곳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좀 특이하게 신식 건물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네.
그 신식 건물은 그 지휘본부나 뭐 그런 시설로 좀 우선 추정이 되는 건물이 또 하나 발견이 됐고요. 그 지휘 건물이 여기서 발견된 것은 아무래도 좀 신식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식 건물인데요.
네.
이 산악지대에 신식 건물이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조금은 특이한 부분이라서
네.
아무래도 좀 군 지휘관들이나 그런 쪽에서 아마 사용하는 건물이 아닐까라는 추정입니다.
네.
그리고 사일로에서 또 한 약 한 1k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이번엔 남쪽으로고요. 그리고 산 꼭대기였습니다.
네.
산 정상에도 그 남쪽을 향한 그 일종의 건물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도 한 그 관측 시설로 그 추정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가니까
네.
그것을 좀 관측해야 하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해줬는데요. 그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 그 미사일 기지를 발견한 업체가 뭐 신생 업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BOA가 직접 발견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네.
이번에 발견한 곳은 스트레티직 센티널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줄여서 S2라고 하는데요.
네.
이쪽 전문가들이 저희 쪽에 연락을 해와서 자신들이 주장한 바를 설명을 했고 그 근거가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근거가 타당하다라는 근거는 뭔가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미사일 기지가 갖춰야 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건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물들의 거리라든지 그리고 도로 행태, 형태. 뭐 예를 들어서 설명 하나 드리면 그 산골짜기에 6m 폭의 도로가 있었는데요.
네.
그건 아무래도 좀 크기가 큰 트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지나다니기에 아무래도 용이하겠죠.
네.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도로는 포장도 돼 있다가 그리고 그 미사일 조립 시설에는 트럭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 미사일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조립을 하고 나올 때 급 회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도로가 설계된 그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일로가 그 이란에서 발견된 이란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견된 그 사일로와 모양이 같았다라는 것. 덮개뿐만
네.
아니고 모양도
네.
이렇게 상당 부분 동일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사일 기지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미사일 기지다라고 추정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신성업체라고 했는데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업체로서는 신생업체인데요.
네.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곳 창업주와
네.
그리고 창업주와 같이 공동 창업자로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들이 기존에 북한 그 위성을 들여다보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기 전문가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신뢰도는 몇 년간 좀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특히 여기에 그 네이선 헌트라는 그 최고 운영 책임자인데요.
네.
이 사람은 그 북한 전문 매체죠. 38로스에서 그 위성을 분석하는 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생업체지만은 공신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뢰를 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업체가 저희 방송국에 직접 자료를 보내서 보도를 요청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방송이 북한을 다루는 전문 방송이다 보니까
네.
아마 저희 쪽에 연락을 해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좀 위성 기사를 조금 달아왔기 때문에
네.
뭐 저한테 이게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 사일로가 격납 시설이 7.4m 이 덮개가 이란의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 S2 업체가 이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네. 우선은 현재는 그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 슬라이딩 덮개가 있었는데요.
네.
7.4m였고 나중에 2014년도 사진에서는 이 덮개는 사라지고 다른 걸로 좀 대체가 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그 덮개가 있을 당시의 모양과 2010년도에 이란에서 찍혔던 그 미사일 기지의 그 덮개의 모양이 동일했고요. 크기도 동일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배출구라든지 그리고 그 미사일 그 사일로의 모양이 있습니다. 약간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네.
그 모양 등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란이 기술을 제공했다 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까요?
우선 S2 측에서는 그런 의혹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업체의 라이언 바렌클루 대표인데요. 이란 사일로가 그 북한 기지보다 앞서서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건설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이 북한 기지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걸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선후 관계를 따졌을 때 이란이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한하고 이란이 미사일 개발을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은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 지난 4월에는 이스라엘 그 피셔 항공 우주 전략 연구소라는 곳에 그 탈 인바르 우주 연구 센터장이
네.
미국 하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북한의 그 고체 연료 로켓 엔진 분출 시험에서 공개된 추진체가 이란 것과 같다고 한번 밝힌 적도 있었고요.
네. 자, 이 기사를 저희가 12월 28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또 들썩들썩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한국 언론 등이
네.
아무래도 이 기사를 인용해서 자체 기사를 또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공식 그 군 당국의 공식 반응은 없었지만
네.
그 연합뉴스를 통해서 군 당국 관계자가 이거 이 시설이 미사일 시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코멘트가 하나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글쎄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보도가 나온 직후에 나온 코멘트라서 아직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좀 부족하진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S2에서 보내온 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같은 날 그 통일부에서는 관련 사항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공식 논평을 냈고요. 그리고 특히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 부분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어떤가요?
미국 쪽에서는 이 정보와 관련한 사안은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국무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함지아 기자 기사에는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정보당국 관리가 금창리 기지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S2에서 이 금창리에 새로운 미사일 시설이 발견됐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다고 해도 이게 정말 처음으로 발견된 건지 저희 쪽에서는 좀 확인해 볼 좀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직 그 정보기관에 근무하던 그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고요.
네.
그 전문가로부터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이 미사일 기지로 활용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사진이 2014년도 위성 사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선 그 위성 사진이 이용된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같은 지역을 찍은. 근데 대부분이 2010년에서 2014년에 찍힌 사진들이에요.
네. 2년이나 지난 사진인데요.
그렇죠. 특히 네. 2014년으로 보면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인공위성 사진을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열어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가장 최신 사진이 2014년본입니다.
그래서
군사위성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더 많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S2를 비롯해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사진은 2014년이 최신입니다.
아, 그러면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미사일 기지가 포착됐다는 건
네.
이곳 말고도 또 다른 곳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 위성 사진이라는 것이 일일이 한 곳 한 곳을 다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찾아가 보고 이곳을 열어다 보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시설이 발견이 됐고,
네.
그리고 이 특히 미사일이라는 이 군사 쪽 전문가가 아니면 그 미사일 지대를 발견을 했다고 해도 쉽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쉽게 네. 알아볼 수는 없거든요.
네.
특히 이번 사일로와 같은 경우도 이 S2 전문가들이 이란의 사일로와 좀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이게 이 기사가 시작이 된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가가 더 많은 위성을 들여다보고 좀 그런 가운데 더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한 북한 금창리 인근 미사일 기지 추정 관련 기사를 가지고 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그러고 보니까 올해 마지막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간인데요. 새해를 좀 더 멋지게 맞으시라는 뜻으로 아바의 노래 Happy New Year 골라봤습니다. 행복한 새해 맞으세요. 네,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구한말 대한제국 공사관이 지난 2012년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에 의해서 주인을 되찾았는데요. 최근 한인들에게 보수보건공사를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역사보존지역 로간서클. 1840년대 벌어진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공을 세운 존 알렉산더 로간 장군의 동상이 있는 주변 지역을 로간 서클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일부 가옥들은 1800년대 말 건축된 모습을 보존하고 있어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느릅나무에 둘러싸인 로간 서클 15번지는 구한말 대한제국이 미국과 첫 외교 수호 조약을 맺었을 때 세워진 옛 주미 대한제국 공간입니다. 1891년 고종은 당시 2만 5천 달러를 들여 이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에 의해 1910년 당시 돈 5달러 헐값에 미국인에게 팔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공사관 건물을 매입하면서 102년 만에 주인에 되찾게 됐습니다. 해외 최초로 세워진 옛 대한제국 공사관이 현재 미 주류사회와 한국 정부 그리고 미주 한인사회의 관심 속에 대한제국의 자주 외교 의지와 미한 우호의 역사를 상징하는 박물관으로 내년 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보수 복원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사관 보수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수동 국외소재문화재단 사무총장은 지난해 복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VOA에 이번 사업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선 말기로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자주 독립 의지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곳에 공사관을 개설해서 16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바로 한미 우호의 초석을 다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일제에 강탈당한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소유권을 회복하고 앞으로 보수 복원 공사를 거쳐서 박물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는 1년여 동안의 진행 과정과 공사 현장을 공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서 안호영 주미 대사는 한인들에게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나는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을 계획으로 앞으로도 또 그런 고견을 기탄 없이 저희한테 좀 전달해 주시는 그런 피드백이 더욱 중요한 것을 계획을 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대한제국 공사관을 운영해 나가고 활용해 나가고 더욱 이거를 각지 이제 문화유산으로 저희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날 보수복원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종헌 박사가 사진 자료와 함께 소개했습니다. 김 박사는 공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에 앞서 구한말 대한제국 공관이 일제에 빼앗기던 시대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고종이 미 국무부에 일본의 강요로 이뤄진 을사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나 고종 왕실의 영어 교사로 미국에서 온 학자이자 선교사인 호머 허버트 박사가 쓴 책이 청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박사는 허버트 박사가 1906년에 쓴 책 대한제국의 멸망의 일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황제한테 대한제국 황제 폐하께 그다음에 잠이나 죽음의 이미지긴 하나 죽음 그 자신은 아니라는 즉 독립을 예견하는 조선이 대한제국이 독립할 거라고 하는 예견을 하는 이 문장을 쓰면서 대한제국 국민에게 이 책을 드린다고 하는 책을 헌사를 썼습니다.
한인들은 당시 상황에도 일본에 반대하며 조선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미국인에 대해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박사는 공사관의 건축 양식 등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공사관에 대한 이모저모를 소개했습니다. 설명회에 이어진 복원 공사 현장 방문 시간에는 90여 명의 한인들이 안전모를 쓰고 김 박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복원 공사는 미국 내 보수 복원 전문 업체인 CVM 넥스트 회사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인 로이 웨인 현장 감독은 VOA에 공사 과정에서 어떤 것도 훼손돼서는 안 되고 옛 모습을 복원하며 튼튼하게 보수해야 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웨인 감독은 예를 들어 이 건물은 방문 틀 재료로 쓰여진 원목을 여러 겹 벗겨내 독특한 나뭇결을 살렸는데 그런 모습을 복원하는 작업이 시간이 걸리고 정교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application to put it on, and they wipe, and they wipe, and they wipe, and they wipe, and they bring it, and they keep wiping, wiping, wiping.
특수 주문한 목재를 십수 차례 벗기고 벗겨내 100년 전 사용된 원목의 결을 재현해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웨인 감독은 자신은 철저하게 건축 설계 청사진을 보고 작업하기 때문에 따로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점이 미국에서 보건공사를 하는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라고 김 박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수리 과정은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서류화되고 완벽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의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완벽한 도면 작업하는 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융통성 있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의 문화재 수리 작업은 일일이 철저한 공문 작업 뒤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김 박사는 뜻밖의 수확을 얻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터 벽면을 벗겨내 보니까 벽면하고 계단을 설치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이제 그 공사들이 활동했던 공간하고 공사를 도와줬던 그 하인들이 활동했던 동선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하층에서부터 3층까지 하인들이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좁은 계단이 흔적이 그래서 이 건물이 갖고 있었던 숨은 수소리가 해체 복원 과정에서 나타나게 돼서 그러니까 19세기의 일반적인 경향이 주거 양식인데
이 밖에도 벽난로를 뜯었더니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 딸의 초청장 등 서신과 기록 등이 발견돼 공사 부인들의 외교 활동이 있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관 건물과 이웃에 살며 1년 넘게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 박사는 1년 전 BOA에 벽을 뜯어봐야 건물의 훼손 상황과 공사관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건물의 훼손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공사관에 공개되지 않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발견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공사관의 복원은 미국 역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공사관이 복원되는 것은 로건 서클이 되살아나는 과정하고도 같습니다. 랑팡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원래 워싱턴 DC에 대한 계획을 설정했는데 그 계획이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들이 이쪽으로 도망쳐 오면서 이 지역이 슬럼화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이 원래 랑팡이 계획안처럼 로건 서클이 다시 살아나면서 워싱턴 DC 원도심, 구도심이 다시 살아나면서 동쪽으로, 이렇게 노스 이스트 쪽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연인지 모르지만 공사관 복원 과정은 원래 워싱턴 DC의 계획, 기본 초기 안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건 서클 지역 주민과 시의원 등 미 주류 사회에서 공사관 복원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잭 에반스 DC 시의원, 로건서클 주민협의회 회장 지역 주민과 시의원 등 300여 명이 대한제국 공간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축하하는 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역사적인 유물과 예술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관장과 논의를 가졌고 박물관 개관 후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 박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을 둘러본 한인들은 100년의 역사가 묻어있는 공사관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기대감을 갖고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2012년 한인사회 풀뿌리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정세권 워싱턴 내 민간단체인 미주한인재단 명예회장은 현장을 돌아본 뒤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대한제국 공사관 복원 사업에는 건물 구입 비용 35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천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김 박사에 따르면 복원공사는 현재 80% 진행된 상황인데요.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구조적인 것이 보완되고 나면 벽지 도배, 조명, 가구 배치, 한국식 담장 설치 등이 이뤄집니다. 미한 우호 역사 교육에 장애될 워싱턴 역사문화박물관은 내년 5월 개관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진입니다.
네, 김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영국은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진 피제 일부는 식민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왜 영국은 우리를 본토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별하는 걸까요?
영국인들은 여전히 식민지는 영국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믿었고 차별하며 대했습니다.
이젠 우린 정말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이네요.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인들이 떠난 뒤에는 더 이상 영국군의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군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우리를 보호한다며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 정말 속이 터집니다.
식민지에서 원했던 건 국민으로서 권리를 존중받는 거였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부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의 대립과 갈등.
1764년 영국 의회는 설탕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설탕 조례는 아메리카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영국을 통해 아메리카로 들어오는 유럽 제품들의 세금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가 호구로 보이나? 설탕값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두 배나 받아먹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속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영국이 정한 설탕 조례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세금이 두 배로 뛰어버렸는데 우리 같은 장사꾼이 뭐 어쩌겠습니까? 세금 낸 만큼 물건값을 더 올려받는 수밖에요.
아이고, 이 설탕 팔아 무슨 떼돈을 번다고 식민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아, 뭐 까짓 것. 아, 세금 올릴 테면 어디 마음껏 올려 보라지요. 설탕이야, 안 사 먹으면 그만이니까.
그 어디 설탕뿐이어야 말이죠. 커피에 포도주까지 최다 가격이 두 배로 올랐는데 아니 평생 안 먹고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영국 통해서 들어오는 유럽 제품들은 다 세금이 두 배로 올라서 저도 하루 종일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아, 안 살 거면 가세요. 나도 우라통 터져 죽겠으니까.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서 사용되는 지폐 발행까지 제한했고 무역 규정을 감독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식민지를 압박했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이런 규정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항의 방법을 알지 못했죠. 식민지 의회가 영국이 마음대로 정한 법에 대한 항의를 승인했고요. 사업가 단체는 상품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반대하는 방법이나 행동이 제각각 달라서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1765년 영국 정부는 또 다른 세금 제도인 인지세를 제정했습니다. 인지세는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인쇄물에 영국의 인지를 사서 붙이도록 요구하는 건데요. 앞서 제정된 그 어떤 세금 제도보다 식민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제도였습니다.
아이 참, 그 소식 들었어요?
아니, 무슨 소식을 들었기에 이렇게 땅이 꺼지듯 한숨을 쉬는 겁니까?
인지세 말입니다, 인지세. 모든 인쇄물들, 그러니까 책은 물론이고 이제는 신문을 사도 인지세를 물어야 하고요. 카드놀이 하는 카드 한 장을 사도 영국의 인지세를 물어야 한다네요.
참,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이 있답니까? 영국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온갖 세금 다 떼가고 있긴 하지만 아, 그래도 영국의 인지세를 내다니요. 아니, 유럽에서 들여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발행하는 종이에 여기서 찍힌 신문을 보는데 아, 저 바다 건너니 영국에 왜 세금을 낸답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이렇게 방방 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인쇄물은 모두 영국 인지를 사서 붙여야 되는데 영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요? 아니, 세금을 거두려면 우리에게도 대표권을 줘야 할 게 아닙니까?
식민지 사람들은 인지세 내는 걸 거부하며 흥분했죠. 식민지 의회는 영국 의회가 식민지에 대해서 그 어떤 세금 제도도 만들 권리가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극도로 분노에 찬 일부 사람들은 영국 인지 사무소를 공격했죠.
이때만 해도 식민지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 스스로의 손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길 원했고 영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싶어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인지세야말로 영국이 실시한 많은 세금 제도 가운데 자신들의 권리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인지세법을 따르는 걸 거부했고요. 상인들이 앞장서서 영국 상품 수입 금지에 나섰습니다.
식민지에서 거의 1,000개나 되는 업체들이 이미 영국 상품 수입 금지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저도 동참해서 힘을 합칠 거예요. 네, 이 영국 놈들 코가 납작해질 때까지 영국에서 건너온 물건을 팔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아주머니도 이제 영국 물건을 아예 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영국인지 붙은 신분이나 책은 쳐다보지도 않을 테니까 내 걱정은 마시고 영국이 인지세를 폐지하겠다고 두 손 들 때까지 끝까지 힘을 합칩시다.
식민지 사람들의 단합된 행동은 영국 상인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상인들은 영국 의회에 인지세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영국 의회는 법을 제정한 다음 해인 1766년 인지세법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민지들 역시 즉각 영국 상품 거부 운동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 영국 의회는 인지세법을 폐지했던 바로 그날 선포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선포법은 식민지는 본국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영국이 원할 경우 식민지에 대해 어떤 법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영국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인지세 폐지됐다고 좋아했더니 숨고를 새도 없이 듣도 보도 못한 선포법이라뇨. 선포법은 대체 뭐 하는 법이란 말입니까?
선포법이 시행되면 영국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또 이래라 저래라 할 겁니다. 세금을 더 내라고 법을 정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전쟁 자금을 대라고 법을 정하면 전쟁 자금을 대야 하고요. 우리 식민지들은 법적으로 영국을 위해 존재하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인지세를 폐지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 우리 식민지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정말 막막할 뿐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올해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년 2017년이요. 이 12지간으로 봤을 때 닭의 해라고 합니다. 정유년 이렇게 부르던데요. 흔히 이 닭이라는 동물은 다섯 가지 덕을 가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배움을 익히는 학문이고 발톱을 가졌기 때문에 무예를 상징하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용감하고 모이를 나눠먹기 때문에 정스럽고 새벽마다 꼭끼오라고 울어대며 시간을 알려주니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고 해서 믿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준다고 합니다. 2017년 정윤현의 뜻은 자신의 모자람이 뭔가 생각하고 채우려는 노력의 해로 마음 먹어보면 어떨까요? 한 해 동안 애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년 한 해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4년 12월 31일 오늘, 중국의 거대한 통일 국가를 건설한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의 무덤이 발견됩니다.
In 1974, farmers looking for water found a few fragments of terracotta. The dig began. It was an archaeological sensation.
이날 중국 중서부에 있는 산시성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한 농부가 땅 속에서 진흙으로 빚은 병사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병마용이 발견되자 중국의 고고학팀은 즉시 발굴 작업을 시작, 얼마 후 이것이 진시황의 무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황제로도 유명한 진시황은 황제에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 70만 명의 인부가 동원돼 만들어진 진시황릉은 높이 120m에 둘레가 2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덤이었습니다. 또한 무덤 안에는 진시황이 죽은 뒤에도 그를 지켜줄 진흙으로 만든 병마용이 수없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시황릉은 이후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1999년 12월 31일 오늘,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임기가 아직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옐친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용서를 빌고 러시아가 새로운 정치자들로 새 시대를 맞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온 옐친은 시장 경제 도입을 비롯한 일련의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8년여 이상 권좌에 있던 옐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갔고 결국 1999년 오늘 사임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옐친 대통령의 사임 후 당시 총리로 있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